3절 말씀 접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내 평생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펙터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변호사였고요. 그리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4명의 딸을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그 여객선, 하부호라는 그 여객선이 영국의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26명의 귀한 생명이 익사를 하게 되는 그런 대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내 딸, 이 스펙터드의 내 딸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익사를 하고요. 그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펙터드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를 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펙터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극의 바다에서 시 한 편을 지었는데요. 그 시가 어떤 시냐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기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사무사 470장 그 찬송가인데요. 우리가 부르는 곡이 붙여진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필립 베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곡이 붙여졌는데요. 우리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평화는 믿음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굳게 믿게 됨으로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스펙터드가 부른 이 찬양을 생각해보면 평화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인데 혹시 제가 이거 준비를 했나?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안 적어졌나 봅니다.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한 삶은, 평안한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이르렀을 때 그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의 오른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시대를 뭐라 부르냐면요, 엔샬롬의 시대라 부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요, 평강이 없는 시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는 시대, 즉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숨기며 여호와를 잊어버렸더니 그들이 누렸던 샬롬은 동시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평안의 평안 가운데 있었는데 그 평안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주님을 의지할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는 평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때 그 삶에 평안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보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바알과 아스다로 이것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요새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너희가 편안하여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의 신을 섬기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측에 의거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라는 주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풍요로워졌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선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졌을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풍요를 쫓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물론 정직하게 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빠른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막 속이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풍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쓰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나님보다 더 위에 그것을 두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결국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셔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후부터 약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약 한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장로들,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관리들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지도자들인 너희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죽음을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라도 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 경건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진정하는 복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사사기의 엔샬롬, 샬롬이 없는 시대, 평안이 없는 시대, 이런 것은 이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는 그들에게 샬롬이 없는 시대, 엔샬롬의 시대, 그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마음부터 소유해도 허기진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는 백성, 즉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기를 모세와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4장도 역시 여호수아의 유언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1절에서 31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14절만 읽었습니다. 이 24장의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인데요. 앞장의 지도자를 위한 유언이었다면 24장은 여전히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세겜이라는 장소를 장소에 모으고 있는 사실을 보는데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럼 왜 세겜에 모이라고 할까 했을까요? 다른 장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굳이 세겜일까? 이유는 세겜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청각적인 곳입니다. 세겜은 그들에게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요, 야곱도 세겜에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에는 거기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 보면 이들에게 세겜은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면서 이방 우상들을 드렸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겜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숨쉬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모여라고 요새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즉 복받는 백성이 되는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장로의 영원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정하는 평강의 삶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만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역사관의 핵심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들을 너희 앞에 보되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역사관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올바르게 배워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기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제부터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한 다음에 모든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내가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택했고 내가 이끌어내었고 내가 주었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구하였고 내가 구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조가 무려 14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는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 성경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 배우고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간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처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낸 지금 순간까지 그 간략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희 조상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우상을 섬기던 조상들이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섬기겠어. 그런 영향을 이끌어 내가 가나안 땅에 불을 행하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애굽을 내려와서 이 가고 있을 때 너희들을 도왔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허리를 건네게 했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아모리 족속도 이기게 하셨고, 반란의 유혹에서 건져주셨고, 여단을 건너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결국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성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고 배우게 하시는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앞달락의 온전한 기독교 역사관,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결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샬롬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과 소주 가운데 무엇으로 가는 길이냐? 바로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함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성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음을 말합니다. 꾸준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고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다른 동기가 섞이지 않았다는, 다른 동기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태포드의 이 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은 둘 다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즉 믿음이 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도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때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나라 며칠은 누가 말해도 여호와를 변함없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온전하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요, 성경 오늘 16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6절과 18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백성이 17절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 고백 너무 좋죠. 이 고백 앞서 여호수아가 한 말 내용 그 내용을 잘 보면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답변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완벽한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실패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많이 읽었어. 제가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더러워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들은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각 접촉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명확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들은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여호와만을 바라보지 못했다. 아직 그들에게 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의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의 그 집에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가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신상 드라빔 그 드라빔을 훔쳐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생명을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호소했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자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상을 다 없앴는데 우상 이런 걸 알았는데 그로부터 약 10대가 이상 지난 이후에 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있는 이방신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향해라. 사실 이 말씀은 18절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들이 강 속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수아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의 배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그들 치워버리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기적 그리고 광야의 만나 매출하기 축복 그리고 대기들 구름 기둥 그리고 여단강을 건너는 체험 그리고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한 축복을 다 경험하고도 지금도 아직 우상이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도 아직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못 섬긴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실패하는 걸 제대로 못 섬길 거야 그렇게 할 때도 여호수아와 입시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장담하는 그때도 사실은 자기 집에 순전한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뒤로까지 쏘아가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는 것입니다. 이들만 이럴까요? 우리도 알고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집에 우리들 생각 속에 우상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실함은 세상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라는 분명한 명제하에 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희망당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대신할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면 앞서서 변함없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경건함이며 생실함입니다. 그런데 31절 보면요. 그들을 멀쩡하고 영원한 성기겠다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31절 이렇게 보면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너무나 많은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요소만 보면 뭐 긍정적인 거 이야기가 경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그때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여호와를 데리고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를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10절에 두 세대 사람도 다 죽고 나서 11절과 13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 곧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냉엄한 신앙이고 현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염려와 여호와의 염려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들의 현주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엔샬롬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는 시대, 평강이 없는 시대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진정한 샬롬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이분께 속에서 너무너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신앙생활의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 다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샬롬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제발 너희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너희들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특히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답답하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두 달 전에, 제가 청년들 지도하고 있으니까 두 달 전에 청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모아서 같이 경험단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 중에 제일 우선은 없는, 1순위 없는 조건이 무엇이냐, 결혼자를 고를 때. 그래서 다섯 가지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첫째는 인물, 그러니까 잘생기거나 미모, 인물이었고, 두 번째는 신앙이었고요, 세 번째는 신앙이었고, 네 번째는 성격이었고, 다섯 번째는 능력이었습니다. 뭐 돈이나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무엇을 가장 1순위에 놓았을까요? 물론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대단히 달랐습니다. 남자는요, 1순위에 미모, 여자는 예뻐야 됩니다. 인물을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놓았을까요? 능력을 놓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이 세상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우리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신앙, 믿음은, 존재는 몇 순위에 놓을까요? 2순위 정도? 3순위 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부분이 그 종교를, 신앙을 몇 순위에 넣었냐? 4순위 또는 5순위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대다수의 젊은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다고 하는 가운데 때마침 제가 아는 신앙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차는 내 청년이 하나 있는데 좋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아, 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정말 괜찮은 남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예, 돈이 많아야 됩니다. 시간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키도 커야 됩니다. 뭐 성격도 좋아야 됩니다. 제가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 세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교훈을 듣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부모님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생각으로 가서는 샬롬의 시대가 아니라 엔샬롬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엔샬롬의 시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 온 사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샬롬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신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